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수양하는 뵈니까 더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건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전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이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이기지 않을 빚으로 이기거니와 일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믿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이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시 아니하사는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201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막 되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에게 그 트루스토리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행복할 걸 느끼는 순간 행복이 도망을 가고 정말 기쁨을 느끼는 순간 기쁨이 도망을 가요. 제가 트루스토리 처음 이제 봤는데 보면서 막 행복하고 즐거운데 저게 며칠 갈까 몇 날 갈까 근데 진짜 뜻하지 않게 남편이 뭐 꿈을 꿨는데 꿈에 막 물이 도는 거 가슴을 그 물에 빠질 거고 그 막 고기들이 앞에 헤엄쳐 도는 건 뜯어먹을 올 거고 그 대어 낚는다고 그 내가 이제 인생이란 것이 제가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를 잘 몰라요. 저 몇 년 전에 그 아람누리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어떤 처음 보는 젊은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혼을 했대요. 그럼 막 이야기 길게 나오길래 아 참 죄송한데 이야기 길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너무 늦었다고. 만일에 내일 내가 수양관에 가서 수양을 하는데 꼭 나하고 이야기하시면 대덕 수양관으로 오라고 내일 저녁 설교 마치고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고. 이 부인이 이제 대덕 수양관을 찾아왔어요. 이 부인이 진짜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대학 교수였고 또 뭐 박사님이고 그리고 막 전에 미스 코리아였다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이 부인이 저 앞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늦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았대요. 남편도 대학 교수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이혼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마지막 이혼을 하는데 판결이 아기를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가느냐. 법원에서는 아기를 엄마가 키우라고 그랬다. 엄마를 키우는데 엄마는 그 대신 아빠도 권리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아빠 집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줘. 그래 판결을 내렸어요. 이 부인은 막 그 성격이 안 맞아 고통을 하다가 이제 푹 쉰다고 이제 한 달 동안 쉰 거예요. 모든 걸 이제 뿌려 그냥 잠만 자고 쉬었는데 한 달째 되는 날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남편 집에 갔어요. 대문가에서 남편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아기를 들고 올라가는데 애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갈 줄로 생각을 했는지, 다시 엄마를 못 만나 막 엄마를 붙잡고 막 옷을 붙잡고 안 놀라고 막 발버둥 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날에 그 이제 남편이 애 손을 딱 잡고는 집안 문을 탁 쳐다다 보였어요. 이 부인이 이제 그 집 앞에 울며 울며 울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이제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데려가, 엄마. 이 엄마가 그냥 전화기 붙잡고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쯤 돼 또 이제 갔어요.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빠 집에 갈 때가 되면 애가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 집에 갔다 온 뒤에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저 봐, 나 잡으러 와. 엄마, 나 도와줘, 도와줘. 막. 엄마가 막 어째 애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쭉 울면서 했어요. 제가 이제 앉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웃었어요. 이 부인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뭐 내한테 왔겠나. 안 그렇겠어요? 이제 이 부인이 막 자기는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래. 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가, 나는 여러분, 목사가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목사 해봐요. 뭐 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께 목사는 도울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삶을 바꾸는 수없이 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한번 이제 인천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리허설을 하는데 그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좀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인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좀 올 수 있겠느냐고. 그 자매님이 뭐라 하냐면 그날 남편을 만나는 날이래요. 아, 너무 잘 됐다고 남편은 같이 오라 그랬어요. 그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그날 이제 저하고 같이 앉아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리허설 총 이제 마지막 리허설 구경을 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기를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남편 한번 초대해라. 그러면 나하고 식사를 한번 할 기회를 줘라. 남편하고 하고 싶은 복음을 좀 전하자. 근데 그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 자매님이 칸타타 하기 30분 전에 온 거예요. 시작하기. 그 남편하고 30분 전에 식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막 좀 화가 났어요. 적어도 한 시간 전에 와야 하지 않느냐. 그냥 남편 구원받기 원하지 그게 마음을 쓰지 않는 걸 봤어요. 아, 이 부인이 왜 이혼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남편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뭐 구원받기를 원한대. 제가 어느 날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가 이혼을 했는지 정확히 알겠다. 자매님 미스 코리아라 그러고 뭐 자매님 그렇다고 막 잘나고 남편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볼 때 남편 같은 사람 세상에 없더라. 교양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교수님이고 내가 그날 당신 남편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더라. 아, 아니래요. 내 이야기 좀 들으라고. 근데 이 자매님 그땐 참 좋은 것은 뭐 그렇게 하다도 이야기하면 또 다 들어요. 내가 그 이제 제발 마음 좀 꺾어라. 제발 마음 좀. 이 부인이 그 이야기도 이제 마음을 꺾으라. 마음을 어떻게 그건 잘 모르는 막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주관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번 만났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말이지 애인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너무 즐거운 것은 남자가 애인 생겼으면 애인하고 뭐 즐거워하지 그 이야기 할 리가 없는데 아내께 그 이야기 한다는 건 아내께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남편은 당신을 위하고 있다. 아니래, 절대 아니래, 자기는요. 절대. 그 내가 남편하고 한번 만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남편 바빠서 안 된대요.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작년 12월 26일 날, 난 12시가 시간이 난다고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교회 왔는데 이제 남편이 교회에서 만나기 싫다. 내 다 아는데, 아, 좋다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너무 고맙게 갖다 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이야기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참 좋다. 이런 문제. 내가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가 그 이야기 듣더니, 맞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남편이 뭐 깜짝 놀라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날 막 둘이 너무 행복해하고 이제 합치기로 하고 딱 이제 지금 서순에 들어가서 합치는 서순에.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제가 저희들 교회 이혼했다가 우리 교회 온 뒤에 합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번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를 좋아해 나간다는 이유로 터집을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 교회 나와 터져 이혼했는데 내가 막 참 마음에 아유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인 이 남편이 이제 딴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밤 2시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니,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저보다 나이 뭐 한 열몇 살 더 어린데. 그러면 그러다 형님 가다가 야 너는 기분 좋으면 형님이고 기분 나쁘면 이 새끼냐? 너 좀 사람 왜 그래? 그랬거든. 근데 목사님 말이시오. 나 그 여자하고 다시 살아고 하지 말아요. 나 그 여자 안 살 거예요. 누가 살아고 그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난 절대 그 여자 살아고 안 산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세상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자기 아내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졸졸한데 몇 달 못 가서 도저히 못 살아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후회가 옛날 이제 그 아내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 막 이렇게 고민하다 밤 꼭 2시 잠이 안 오니까 2시 3시에 전화를 해요. 야 너 형님 잠 좀 자자 그랬어요. 너 그리고 할 이야기 있으면 낮에 찾아와. 전에 그때 대전 살 때고 그 다음 서울 사는데 너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낮에 한번 찾아오고. 예? 언제 가면 됩니까? 내가 생각도 안 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1시에 와. 예, 그럼 가시오. 토요일 오후 1시에 온다고 딱 해서 오후 1시입니다. 정확하게 대전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 그래요. 딱 오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때 자매님도 서울 사는데 자매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자매 대전 좀 내려와요. 왜요? 그냥 한번 내려와봐.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1시에 신방 갔다 깜빡 잊어버리고 한 30분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오니까 둘이서 막 따뜻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각본에 짠 것처럼. 그래서 그 뒤에 부부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남편도 구원받고. 요즘 저보고 이 새끼 안 캐요. 목사님, 목사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생각이 깊어서 사방 다 안 보고 자기 생각 하나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알게 돼요. 세상 살이는 뭐 어래 거짓말 좀 한다고 뭐 그리고 뭐 도둑질하고 뭐 안 잡히면 죄인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지은 죄도 죄니까 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쁜 소식 순교회가 왜 좋냐 하면은 사람들 보고 예수를 왜 믿느냐 물어보면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려고 믿는다고 해요. 다른 교회는 10년 다녀도 죄인으로 그냥 있어요. 20년 다녀도 죄인이고 30년 다녀도 죄인이고 늙어 죽을 때도 죄인으로서 늙어 죽는 거예요. 근데 기본 소식 순교회는 다른 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해서 죄사함 받는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선교회가 기본소식 선교회예요. 저도 옛날에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철도 몰라서 다니는 19살 때까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죄사함 받으면 팔부동을 쳐봤어요. 회개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철야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또 산기도도 해보고 근데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죄를 씻느냐고 물어봐요. 회개하라 하면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왜 죽으셨다는 거 알고 내 죄를 다 사해서 정말 흰눈처럼 희게 되는 그걸 다 알고 하는데도 내 마음 안에서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제가 1962년도인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원래 51년째 구원 받은지 제가 그때 19살 때 성경 말씀 안에서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가 사느냐, 확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배운 거하고 성경에서 본 게 다른 게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장로교회에서 배운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죄를 애통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장로교 다닐 때 진짜 은혜 받는 건 눈물 흐르고 목 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열심히 막 기도하고 과음제 찬도에 그럴 때 그래서 옆에 제가 부엉이할 때 옆에서 막 눈물을 나는 눈물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 저도 막 눈물 흘리고 싶어요. 죽은 뭐 할아버지 생각도 해보고 뭐 별별 생각 다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막 그 너무 부끄러운 거 냉랭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아 옛날 내가 왜 죄에서 용서를 못 받아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 내가 죄에서 용서 못 받은 건 왜 못 받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는 건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 당시 교회에 다녀 배운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막 통회하고 우리가 울고 우리가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운데 우리가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선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잘한 것 같고 우리가 진실한 것 같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전부 악뿐이다. 추하고 더러운 악뿐이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부인이 한 50대 후반에 부인이 찾아왔어요. 부인이 막 엉엉 울면서 왔어요. 그게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이 부인은 산파였는데 수많은 아기를 죽였다 하더라.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였다. 아무 생각 돈 벌라고 처음에는 젊은 처녀들이 아기를 가져와서 유산시켜 달라 그래서 자기가 너무 딱하고 안 돼서 유산시키는 걸 시작해서 이제 뭐 한 달 된 애기부터 아홉 달 다 큰 애기를 자기는 수 헤아릴 없이 유산을 시킨 거예요. 이 부인이 막 이런저런 아무것도 뭐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유산도 살인이란 죄라는 깨달을 때 이 부인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 같은 인간의 죄도 씻어집니까? 나같이 이런 더러운 인간의 죄도 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막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날 보고 얘기한다면 아줌마 아줌마제는 안 돼요. 가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아이히마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깨서실에다 깨서실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전부 집단 수용소에 넣고 매주 토요일 날 유대인들을 목욕시킨다고 해서 옷을 벗고 목욕탕에 가요. 가서 목욕 수도꼭질 여는 순간에 살인 깨서가 나와서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또 태워서 비료를 만들어요. 여러분 600만 명 가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아, 이 말이 제가 어릴 때 죽었는데 사형을 당했는데 아, 이만 죽을 때 그가 지저스 지저스 예수님을 부르짖고 죽었다거든. 정확히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건 악하고 더럽다고 돼요. 제가 최근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네 권은 구약 왕들이 한 이스라엘 왕들이 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으로 됐는데 그 사람이 죽을 건데 다윗이 있어 사울을 보호해줘서 골리앗을 죽여 그래서 사울이 살았어요.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을 내쫓더라고요. 다윗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사울의 말에 다윗이 시기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 도망을 가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다윗 때문에 못 쳤는데 다윗이 없으니까 바로 쳐들어가더라고. 쳐들어가니까 사울이 금방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40년 동안 왕노로 됐어요.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노로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어떤 왕은 17년, 어떤 왕은 20년, 어떤 왕은 뭐 10년, 어떤 왕은 뭐 한 달, 어떤 왕은 일주일, 어떤 왕은 뭐 이틀. 왕자리에 서기 전 자기 왕이 되면 잘 다스리고 왕이 되면 정말 많은 권세가 자기를 지켜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마 왕이 안 됐으면 잘 살, 왕이 되고 난 뒤에 잘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라요. 왕이 되면 그저 동생들도 죽이고 가족들도 죽이고 인간들이 권한이 없어서 그렇지 할 권세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권세가 있고 그러면 더 훨씬 죄를 범하기 쉬운지 몰라요. 제가 어느 장관님이 한국 아이와이브 캠프에 오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며 갔어요. 장관님이 나한테 마음 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관이 됐대요. 장관이 돼가지고 첫 출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잘 대해줘서 이분이 장관인데 출근하는 그게 그렇게 행복했다 하더라고. 장관 되니까 막 모두 자기에게 막 굽신굽신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장관이 되고 난 뒤에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자꾸 자기가 양심에 가책된 일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금은 참 많은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어느 여자 장관이 저희들 교회 예배에,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 IYF 행사 때 온 장관이신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저 지금 몸이 약간 안 좋은데 저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집무실 4층 있는데 4층 그 여자 장관님을 모셨어요. 여자 장관님 자기 이제 가까이 오는 또 다른 장관님 여자 장관 두 분하고 수행원하고 한 다섯 사람이 모여있는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탁 노트를 펴놓고 저 성경이 옆에 장관이 그냥 앉아있으니까 노트를 찢어주면 빨리 적으라고 막 볼펜 적어줘. 두 시간 동안 그 장관님께 복음을 쭉 전했어요. 이 장관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시간 만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장관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분명히 죄가 있었고 죄인으로 왔는데 제 4층 집무실에서 장관님이 같이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는데 이 장관님 구원이 돼서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공중과 대중 앞에서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만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설명하는데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뭘 해서 죄사함 받으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냐면은 죄사함밖에 내가 뭐 회개라고 내가 뭐라고 해야 죄사함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해도 인간에선 죄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죄를 어떻게 사해야 하느냐? 인간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 장로교회 다닐 때 그렇게 배우질 않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주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저는 알았어요. 저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죄가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대한항공만 현재 기록된 것만 110만 마일을 탔어요. 지구 한 바퀴가 3만 마일이라고 계산하는데 110만 마일 같으면 지구를 서른 몇 바퀴, 한 35바퀴 정도 돈 거예요. 많이 비행기를 타요. 저는 비행기 체질이라서 사람들 비행기 타고 피곤하다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워있고 뭐 눕고 싶으면 눕고 앉고 싶으면 앉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콜라 마시고 영화 보고 자고 싶으면 자는데 왜 피곤하지? 이번 미국 달라스에서 이제 캠프를 하고 오는데 14시간 비행기를 타요. 달라스에서 서울까 딱 14시간 몇 분인데 그제 미국에서 한국 와서 사람들이 안 피곤하냐고 안 피곤하다고. 한 번은 제 아내와 같이 둘이 이제 비행기에서 뉴욕을 가요. 그런데 조종사가 기장이 탁 지나가다가 박 목사님 아니십니까? 아, 예, 내가 박 목사 맞는데 누구시냐? 내가 기장인데 제가 목사님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냐고. 목사님 괜찮으시면 조종서에 가서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괜찮다고. 조종서에 갔어요. 보잉 747-400 비행기 조종석 앞에 의자가 네 개가 있다고요. 제일 앞에 기장석이 있고 부기장석이 있고 뒤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보조 의자가 있는데 뒤에 제가 앉았어요. 그 뉴욕 다 갈 때까지 신앙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장님 그 비행기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비행기는 셋이 조종을 한대요. 하나는 기장이 하고 또 부기장이 하고 하나는 컴퓨터가 하는데 기장은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만 하고 다 비행기가 뜨면 그다 컴퓨터에게 딱 맡기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쫙 간대요. 내릴 때도 기장이 하고 그렇대요. 이제 막 그 비행기에서 이것은 현재 모니터 지금 90m 위에 비행기가 한 대 날아간다는 이야기고 지금 옆에 쭉 그 모니터를 이제 같이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로라 보셨습니까? 아니요. 현재 이 항로에서만 오로라를 볼 수 있는데 이 계절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더니 비행기 안에 불을 다 끄더니 오로라라고 쭉 가셨네. 그야 뭐 제 촌사람 저게 오로라구나 오로라 하고죠. 이제 그런 이야기하다 비행기 뉴욕 거의 다 가까워서 제가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아내가 나를 보고 당신이 스티커 조종을 했느냐고 물어. 아니 내가 왜 조종을 해요? 당신 조종한 건 맞다고 말이지. 아니라고. 당신 조종해놓고 왜 그러냐고 말이야. 여보, 여기 비행기에 400명이 탔어요. 400명의 생명 내가 조종을 해도 되겠어요? 에이, 아니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 기장이 400명 탄 비행기의 스틱을 나에게 맡기면 기장 영창 간다고. 이거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된다고. 그 400명은 비행장에, 비행기에, 기장에 스틱을 맡긴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갑자기 막 응급 기류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큰일 난다. 제 아내가 그러냐고. 제 안에 보면 당신이 조종석에 들어가 한 5분 있으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더래요. 제 안에 막 그때부터 아, 저 양말이 또 가서 기장 보고 내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비행기 조절, 비행기를 흔들어 오르는 거라 막 불안해가지고 막 해. 여보, 종종 이제 우리가 세스나 같은 작은 비행기를 타면 앞에 조종석이 두 개 있어. 나도 조종석에 앉을 때 있어. 제일 앞자리 옆에 기장이 앉고 내가 옆 조종 꺼서 조종할 수 있는데 내가 조종석에 앉을 때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손을 대면 큰일 나요. 비행기 조종은 조종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뭐 기류가 어떤지 뭐 비행기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비행기가 바로 가는지 앞에 비행기 장애물이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의자에 들어앉아 누워도 하고 앉았다가 하고 뭐 영화 보고 콜라 마시고 밤에 주무면 라면 끓여오라 하고 이제 그래 이제 먹고 내가 비행기 조종을 하는 그때부터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줄 것을 믿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조종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듯이 조종사에 맡겨 조종사가 다 잘해줘서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중국도 가고 작년에 여권을 하나 만들었는데 전자여권을 이제 재작년에 2011년 12월 달에 여권을 만들었는데 2012년 11월 달에 여권을 다시 바꾸었어요. 빈 자리가 없어서. 여권 하나가 저는 1년 쓰면 딱 맞아요. 하도 도장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래,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인데, 아직 내가 한 번도 조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조종을 맡기지도 않고, 내가 맡기면 문제가 돼요. 도미니카에서 이번에 우리가 IT를 가는데, 헬리콥터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요. 도미니카 시장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시장님 잘 아는 친구가 자가용 헬리콥터가 있어서 저 빌려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왔어요. 그 헬리콥터가 5인승인데 우리는 5명인데 기장이 타니까 4명밖에 못 타잖아요. 근데 시장님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 그 자리가, 그 시장님 헬리콥터 하나 더 구할까? 아니, 그냥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조종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러면 우리 5명 다 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장님이 하는, 시장님이 하는 얘기가. 난 상관 안 한다고. 내가 그 비행기 안 탈 테니까. 그래요. 내가 조종하면 누가 비행기 타겠어요? 꼭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여러분 비행기 조종은 조종사가 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죄를 못 씻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선하게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다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대신해 주시길 바라서 대신해 주기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렵다, 신앙이 어렵다 하는 사람은 신앙을 모르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쉽다. 여러분 비행기 타는 그냥 타서 의자 매라고면 의자 메고 저 뭐 안전벨트 매라 벨트 메고 안전하면 안고 그렇고 이제 주만 먹고 내리라 하면 내리고 그리고 조종하는 거 아무 그 조종사가 다 해주듯이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 우리가 죄를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다녀도 제가 안 씻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왜? 자기가 하려고 했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 대구에서 어떤 부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17살 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한 번씩 막 집에 유리창 다 깨어 뚫어 부수고 얼마 전에 지나가는 여자를 송곳으로 눈을 찔렀는데 마침 눈이 안 찔려 그 밑에 찔려 다행히 850만원 물을 쏟다 가더라고. 그래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한테. 제가 보니까 17살 난 이제 소년인데 애가 너무 착하게 생겼고 진실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어떤 악령이 그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지요. 부모님들은 걔 보고 막 그런다고 야단치고 꾸짖고 이제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그 부모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얘도 그렇게 해놓고 자기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악령에 끌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악령만 떠나면 굉장히 좋은 학생 되는데 예, 학교 마치 우리 선교학교 보내주세요. 예, 복음 전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게요. 엄마 웃더라고요. 막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고. 내 이제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내가 하는 말 맞나 틀리나 봐. 너 그 눈 찌를 때 네가 안 하려고 했지. 그런데도 너도 모르게 자꾸 찌르게 되지. 너 그런 이다 유리창 깨고 막 후회하고 하면서도 너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지. 야, 선생님, 목사님 제가 그래요. 그래가 막 제 이 지구에 자기를 알아줄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알아준다고 싶으니까 너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이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은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중국에 그 이제 부모들하고 이제 오후에 학생들 뭐 질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어떤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때렸대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를 위해준 선생님을 어떻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그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건 당신 아이가 선생님 때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내 아들 때는 확실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어머님 잘못 알고 있다고. 주변 사람 당신 아들이 때렸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예.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당신 아들이 때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때 제 아들이 때렸습니다. 내가 설명을 해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청년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전자 오락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해요. 하고 싶어서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네. 컴퓨터 게임 그만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냐면은 37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컴퓨터 게임을 했대요. 그때 뭐 화장실 안 가나? 그리고 뭐 밥도 안 먹나? 그 자녀분 시켜 먹으면서 막 근데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그 얘기가 제가 그래요. 근데 대학을 다니는데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PC방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아주 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학생이 내가 이러다가 학교 퇴학 당하겠구나. 대학을 졸업 못 하겠구나. 컴퓨터 게임을 그만해야지. 그 생각 학교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다가 두 정거장 못 가서 내려가 다시 PC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왜 자꾸 컴퓨터 게임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어간 거라. 내가 그 부인한테 아주머니, 그 여학생이 컴퓨터 게임 하고 싶었습니까? 하기 싫었습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데,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면 안 되는데 그만해야 하는데 자꾸 하는 건 누가 하게 해요?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건데 자기는 그만해야 하는데 그만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자꾸 하게 되는 건 어떤 악령이 이 사람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악령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악령에 대해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걸로 속고 있는 거예요. 동경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해서 젊은 여자분들이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러 와요. 참 많은 여자들이 동경에서 보니까 악녀와 같이 이야기하고 악녀와 같이 놀고 악녀에 끌려다니고 악녀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악녀하고 친한 사람 어느 한 시점 되면은 죽어라 그래요. 죽어라고. 그냥 막 줄에다가 뛰어들어가면 된다고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서 그만이라고 다 끝난다 그러면서 높은 데 뛰어내려 죽여라 그러고 악령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끌어가요. 근데 내가 17살 난 소년이 너무 잘생겼고요. 인물이 참 좋고, 아이가 막 슬하게 보이는데, 그 학생이 사람 눈을 찔렸다 막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그 학생이 한 게 아니었어. 그 학생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학생의 마음을 잡고 두드려 부세라 막 화내라 막 때려 엎어라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서 마음 속에서 자기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내가 소원이한테 그 학생에게 자세히 그 이야기하는 이 학생이 막 자기 진짜 그렇다고 내가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 마음을 다 여는 거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는 미안하죠. 너는 그 악령을 못 이겨. 네가 그 악령을 쫓아내려면 넌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악령을 어떻게 이깁니까? 악령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뭐 학교에서 뭐 귀신이 나왔다 그러고 또 뭐 꼭 뭐냐면 학교 급사가 뱀이 용대 가는 걸 죽여가지고 소풍할 때마다 비가 온다 하고 요즘도 학교에 그런 소리 듭니까? 우리 그때는 꼭 학교 소풍 가는 날 비 오고요. 운동회 가면 비 와요. 왜 그러니까 학교 급사가 뱀이 용대 가는 걸 죽이도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우리 강남교회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싹 돌았어요. 그 내가 이제 웃었어요. 귀신 담도 크다. 하나님 교회에 와 있게. 그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불렀어요. 귀신을 봤냐니까 봤대요. 어디서? 밤에 여학생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문을 딱 여니까 어떤 여자가 앉아있더래. 그러면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한참 기다려 안 나와서 노크라니까 인기척이 없더래. 문을 없어졌더래요. 막 겁이 나서 막 두어 막 도망왔다 하더라고. 그 여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네 귀신 만나면 이렇게 해. 야, 네가 귀신이냐? 오래간만이다. 반갑다. 내가 너 알아. 너는 육체가 없잖아. 귀신이 영이잖아. 나 손 못 대지. 네가 나 때리거나 밀어봐 해봐. 못하잖아. 네가 나 어떡하지 못해. 귀신은 영이는 우리가 그렇게 못 끌어와요. 생각 안에서만 작용하지. 그래 여러분 귀신 진짜 여러분 혹시 귀신이 만나거든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 귀신 맞아? 진짜 귀신이야? 나 한번 밀어봐. 밀어봐. 못하지? 너 육체 없지? 너 괜히 나를 금만 줄락 하지? 내 마음만 끌어갈락 하지? 그 전에 기절하면 안 됩니다. 그 악령이 사람의 마음에 작용을 해요. 내가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절대로 귀신 악령을 못 이겨. 네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이 세상에서 귀신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힘이 세. 그래서 네가 귀신을 못 이겨. 그런데 네가 귀신을 못 이기기 때문에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귀신을 이기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귀신은 쫓겨나가. 전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51년 동안 살면서 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닥쳤습니다. 전에는 넣고 나면 거기 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는데 제 친구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잘 사더는 불행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저는 지난 51년 동안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왔지만 다 이겨낸 거예요. 우리가 군유스코 학생들을 처음에 우리가 해외 보낼 때 14명을 보냈어요. 14명, 이 14명이 14명 해외 보냈고 1년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우리 정말 꽃다운 젊은 학생들을 해외에 험악한 나라에 보내놓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북한아 전화하고 괜찮으냐, 잘 지내느냐. 근데 그 여학생들이, 남녀 학생이 14명이 돌아왔을 때 막 얼마나 반갑고 막 감격,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갔는데 아프리카는 말라리아도 있고요. 장티푸스도 있고요. 좀 위험해요. 내전이 막 전쟁이 일어난 나라도 있고요. 또 막 힌두교들 기독교인 죽이려고 하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11기 이렇게 12기 자꾸 이제 나가는데 학생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지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도에 오리사에 간 학생들이 6명인가 있었는데 오리사 힌두들이 기독교인 죽이려고 우리 오리사 교회에 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 너무 긴장을 했어요. 큰 도로에 나무를 무너뜨리고 차 못 지나다니게 하고 어느 날 김수현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오늘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탈출하게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눈물 이제 가슴이 틀리는 거 있죠. 오리사에서 부바네시까지 가는데 그래서 내가 지시를 했어요. 차를 한 대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1km 앞쪽에 인도 형제를 차를 태워서 보내라. 휴대폰 가지고 전화하도록 해라.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있으면 휴대폰 전화하면 빨리 피신하더라고. 딱 1km 유지해서 가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정확하게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1km 앞에 인도 형제들이 차를 타고 가고 1km 좀 뒤쪽에 이제 우리 그 군유스코 학생들을 데리고 군유스코 학생 피신 하여튼 1차적으로 시켜야 하니까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가 우리 부바네시라는데 도착할 시간이 돼서 잘 도착했냐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화도 안 받고 세 번째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잡히진 않았는가? 휴대폰 뺏기진 않았는가? 별별 생각 막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보고 너 이웃나라 빨리 전화해. 이웃나라 금방 전화 딱 한참 전화하는데 보니까 김수현 목사 또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 사람아 지금 어떻게 돼서 예 목사님 우리 부바네시를 다 도왔습니다. 아 왜 전화 안 받아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 진동으로 나가 임박스 언제 몰랐습니다 빠빠 그래 이제 다 탈출이 된 거예요. 이번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내전이 생겼어요. 일본 동계 칸타타라고 했는데 보고가 왔어요. 내전이 생겼다. 이제 아프리카는 내전을 자주 하는데 정부군이 있고 반란군이 있어요. 이 반란군들은 주로 이제 그 나라하고 사이 안 좋은 정부군하고 정부가 사이 안 좋은 나라에서 지원해가지고 반란군들 돈을 줘가지고 전쟁을 해서 정부군을 이기면 반란군들이 집권하면 이제 자기 나라 가까우니까 주로 불란스나 독일에서 영국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켜요. 이번에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이 외국인들은 백인은 우리의 적이다 하고 외치면 그러는데 세상에 반란군이 수도 외곽까지 왔어요. 공항이 다 폐쇄가 된 거예요. 거기 우리 단기 선교사 두 명 있는데 일본에서 너무너무 긴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절대로 건물 밖에 나가지 마라. 아프리카 사람도 한국선도 백인 취급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흑인, 백인, 황인 종 하는데 아프리카 복잡한 것이니까 둘로 백인이면 백인, 흑인이면 흑인 딱 그려 나누기 때문에 한국사 백인에 속해요. 굉장히 막 전쟁이나 그런 감정적,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많이 행동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교회 형제자매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교회 형제자매들은 항상 우리 단기 선교사 밖에 기다리고 지키고 있으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이제 그 반군들이 정부 거의 외곽까지 와서 이제 수도 외곽에 와서 마지막 이제 수도에 쳐 들어올 참이에요. 대포설에 쾅쾅 넣어. 근데 이제 반군들이 자기가 쳐들어가도 수도와 전쟁을 벌이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날 것 같으니까 전쟁을 안 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요청했어요. 협상 안 하면 우리가 쳐들어간다. 협상이 돼가지고 공항이 열리는데 그때 우리 학생이 비행기를 탁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아,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유소 학생들은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지키는 걸 많이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구원받고 이제 51년째 됐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닥치지만 항상 결과는 너무 좋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안 놓으시면 군유스코 못하고 아프리카 성교 못 가요. 저도 아프리카 가서 말라리아도 걸려보고 이제 지금은 제가 뭐 가면 바빠보다 옛날 처음 갔을 때는 정글에 참 많이 다녔어요. 정글에 막 차를 몰고 가다 막 가면서 정글에 가면 그 가나에 가면은 코코 나무가 있는데 정글에 있는 나무는 전부 다 주인이 없어요. 차 막 뛰어내려 코코 따가요. 얼른 차 안에서 문쳐 닫고 혹시 표범 나타날까봐 막 그리고 막 그렇게 정글 많이 다녔어요. 내가 그 17살 학생에게 얘기했어요. 너 네가 그 악령을 못 이겨. 나도 못 이겨. 그 악령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확실하게 제사하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손길을 지키고 돌보는 걸 보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악령에게 잡혀 있는데 네가 악령을 못 쫓아내. 네가 악령을 쫓아내.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야 돼. 그 설명을 쭉 해줬어요.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야 돼.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모실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하고 서로 마음이란 게 흐르는데 한 마음이 될 때 흐르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시려면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어떻게 예수님과 네가 하나가 마음이 될 수가 있느냐? 성경을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4장이 뭐라 되냐면, 5절에, 로마서 4장 5절 다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 죄인인데 이 죄인이 뭘 해야 하는 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일을 안 했는데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일을 안 했는데 의로워진 거예요. 난 아무 일도 안 되고 어떻게 의로워져?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를 많이 해서 죄인인데 내 죄가 다시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죄가 싫어도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또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건 악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그런 선한 일 좀 했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악뿐이에요. 우리 속에 나오는 전부 다 악이에요. 그건 마치 뭐냐면 얼룩말이 아기를 새끼를 낳으면 전부 얼룩말이고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전부 돼지 낳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전부 강아지 낳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낳듯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에 속아서 우리가 하는 뭐 어떤 것은 하나님은 다 악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좀 선하다. 난 잘했다. 남을 좀 도왔다. 물론 여러분 그런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선이 아니고 악한 거예요. 이런 악한 인간이 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일을 손을 대는 것마다 악하고 일하면 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 너들은 가만히 있거라. 하나님 내가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사할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행기 조종을 전혀 못해서 조종사에만 가듯이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죄를 씻을 무슨 짓도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를 씻으면 완벽하게 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죄가 씻을 수 있고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50년을 넘어 살았습니다. 1966년 구원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뭘 해 잘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1944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때 전쟁 말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점령하려고 일본이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한국을 점령했고 중국을 쳐들어가고 하는데 미국이 일본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 일본이 웃기지 마라. 내가 한다고 왜 너희가 간섭이야.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일본에다 고철 수출을 중단했어요. 전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쇠가 필요해요. 전쟁터에 나가면 총이 부서지고 대포가 부서지고 총알이 나가고 하니까 전부 쇠로 만드니까 전쟁을 유지하려면 수많은 쇠가 있어야 해요. 그때 일본은 미국에서 고철을 사다가 전쟁 무기를 만들었어요.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고철 수출을 중단해버렸어요. 일본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 고철 수출을 중단하고 나니까 일본이 화가 나서 미국의 진주만, 하와이 진주만의 아리조나호를 폭격해서 바다에 가라앉혀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일본에 쇠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숟가락, 밥그릇 다 뺏어갔어요. 그때 물론 저는 어렸습니다만 그때 우리 아버지는 나무 숟가락까지 밥 잡수셨어요. 숟가락 다 뺏어가서. 뭐 쇳덩어리 다 뺏어가 전쟁 무기 만들. 그래서 일본이 히로시 저 뭐야 거기 진주만 원자탄 아니 진주만에 있는 아리조나 호를 폭격시키고 나니까 미국 화가 나서 히로시마 원자탄 때려버리니까 일본 두말 안 하고 손들어 버렸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제가 태어나서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었는데, 정말이면 딱 1년 만에, 그래서 막 독립 이루려고 내가 누워서 하늘도 차고 막 그랬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일본으로부터. 딱 5년 만에, 제가 한국에 7살 때 6.25 사변이 터졌어요. 사변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학교도 불타고 집들이 불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전쟁 뒤에 이제 저희 형님이 1945년 음력 8월 14일 날 추석 하루 앞두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님은 어머니 돌아가 딱 한 달 만에 군대에 갔어요. 아버지는 그때 위계에서 이제 병원에 계시고 막. 진짜 우리가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인데 아버지, 어머니, 형님 셋이 다 집에 없는 거예요. 제 큰 놈이 그때 15살 때인데, 이제 소녀 가장하고. 제가 19살 때까지 진짜 가난했고, 소망 없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좀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아무 잘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 번 죽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니까 딴 거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못난 사람이고 착한, 너무 악한 사람인가 알고. 그 내가 옛날에 열심히 잘해가지고 재산받아 막 노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내가 해서 안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어 나와서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그냥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 다 해놓은 건데 예수님이 죄상 다 해놓은 그거라고 내가 죄를 시달려 발붙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 못 사는 죄를 내가 살려고 한다. 내가 예수부터 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1962년 10월 7일 날 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영접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합니다. 아무것도 저는 한 일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죄를 사해놓은 십자가에 못 박혀준 내 죄 사해놓은 그 사회권을 그거 하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죄사함받는 건 굉장히 쉬워요. 내가 하려는 거 어렵지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믿는 거 왜 뭐가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날 저는 그냥 아 내 힘으로 하서 예수님이 하셨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달라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선교학교에 가고 그 사실 내 인생을 점점 바꾸어지고 제가 제 친구들,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너무 어렵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절망 속에 사는데 한 번은 친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박 목사, 자네 그렇게 바쁜가? 식사 한번 하세요. 하도 부탁을 해서 하루 저녁 냈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자. 어디로 가면 되냐? 수락산역으로 오게. 그럼 내가 그 기다릴게. 그 친구 네 명이 수락산역 앞에 어떤 식당에서 고기를 모았어요. 친구 하나가 비닐봉지 뭘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 모르니까 전어라 그러면서 나 전어가 좋아하는데 길에 팔길에 사왔다 하면서 또 그거 펴놓고 한잔 먹었어. 먹었는데 친구 하나가 나를 보고 박 목사 우리 집이 여기에서 한 100m쯤 되니까 우리 집에 한쪽 가자. 이불 그 친구가 나를 자기 집 데려가려고 정했던 것 같아. 그래 가자. 친구가 자기 집에 가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너무 가난해서 늘 셋집에 살았다. 근데 막 어렵게 장만해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내 처가 아파트 사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 이사하는 날 밤 12시까지 서랍장 정리하고 내 처가 암에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니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한 달만 죽었다.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손자들의 할아버지한테 막 넋을 잃고 쳐다보는 거야. 자기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는다. 둘째 아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적혀 있고 이 사람이 재혼을 하려고 여자들 속에 몇몇 만났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만일에 당신 주면 내가 이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친구가 내가 아파트가 한 두 채 있으면 이름을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두자. 그럼 그만두어라. 두 번째 여자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아예 포기하고 혼자 살기로 먹고 뭐 벌써 10년 넘어 됐다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친구 집에 간 거예요. 자, 마누라 없으니까 대접 안 한다 하면 혼자 이제 차거리 가 와서 차 한잔 마셨어요. 친구가 마음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박 목사, 자네 목사잖아. 우리 집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우리 집에 축복기도 좀 해줘라. 그 여친구 너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하고 농담하고 그런데 그러나 진심이 얘기하는데 그래 축복기도 할게. 기도하려면 잘 되려면은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떻게 준비하는데? 이야기 들어라. 성경책 펴놓고 복음을 쭉 전해서. 그리고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친구가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자기 집에 축복 기도하다 자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막 지난 이야기도 진짜 어렵게 살았더라고. 어렵게 살았더라고. 제가 살아온 걸 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내가 뭘 해서 제사 안 받으러 막 발버둥 쳤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딴 거 뭐 제사 안 받는 건 네가 손대지 마.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만지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넌 손대지 마.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흰눈보다 씌는 그걸 마음에 받아들인 그게 참된 믿음이란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나 내가 사는 제사 안 받고는 그 인생이 달라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가는 그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하고 더러운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일을 해서 그 대가를 얻는 것은 일을 해서 그건 은혜가 되지 않는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은혜, 그게 은혜인데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주님이 해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우리 죄를 사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일평생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는 제가 한 20년 전에 장폐쇄증이 걸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 꼭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딱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죽음 앞에서. 언젠가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 한번 서야 하는데 정말 죄 사함 받고 쓴다면 너무 행복한데 만약에 죄가 그냥 사함 받으면 죽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 뒤에 내가 무슨 일이 나한테 주님 돕는 걸 보는데 여러분도 이번 수양회 통해서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죄 사함 받고 한편은 예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영광스럽게 주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